요즘 사람들은 MBTI를 통해 사람의 성격 유형을 알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의 성격을 알려고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MBTI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MBTI 검사를 해보면 그 검사 결과가 지금 나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MBTI를 신뢰하고 넘어서는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는 이 MBTI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MBTI를 처음 들어봤고 또 검사도 해본 적이 없어서 리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리더는 저의 MBTI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나를 본 결과 저의 MBTI는 ISTJ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소금형 뭐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진짜 ISTJ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리더를 보면서 야 성격도 다 깨뜨려 볼 굉장히 신령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선교단체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선교단체 모든 리더나 이렇게 멤버들은 이 MBTI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보고는 저 사람이 도대체 에너지의 방향이 이제 내향적인 I형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외향적인 이제 E형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또 뭐 저 사람은 계획적인가 무계획적인가를 통해서 J와 P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멤버를 이렇게 보면은 성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3년 가까이를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활동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람을 볼 때 MBTI로 그 당시 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MBTI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MBTI가 뭐다 이러면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MBTI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먼저 사귀어 보기도 전에 먼저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더 활동을 할 때 멤버들을 섬길 때는 좋았습니다. 멤버의 MBTI를 알게 되니까 그에 맞게 섬길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MBTI를 검사하고 이렇게 알게 되면 잘 활용하면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MBTI를 잘못 활용하면 사람의 보는 눈이 시각이 좁아지면서 안 좋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MBTI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빨리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일평생 12명의 자녀들 품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힘든 일, 어떠한 사건, 사고를 겪었는지 다 알고 있었고 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의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은 이제 그냥 축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하지 않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자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으니까 그에 맞게 축복을 했다라는 말이고 또 어떤 자녀는 좀 부족하게 믿음 생활했으니까 또 그에 맞게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저주와 같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녀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면 너는 망한다 그래서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것만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저주의 말도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고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거대로 하지만 않으면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의 영적 장자권은 누가 물려받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이름이 변화되기까지 굉장히 고난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곱 자신은 이제 바로에게 설명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이스라엘로 봤기 때 많은 고난은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은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할 때 한 말씀인데 그때 이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이 축복이었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보다 더 큰가 하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고난 많이 이겨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이름까지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신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말씀은 죽은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정말 고난을 이기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나아갔더니 이름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결국 말씀 붙들라, 정말 말씀의 길이 축복의 길이다,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이제 자녀들에게 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자녀들이 자신처럼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씀 잘 듣고 결국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축복받으니까, 나처럼 그렇게 변화되니까 이 말씀 잘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장자 르우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을 축복하는데 먼저 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너는 탁월한 사람이다, 타고난 재능과 타고난 은사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과거의 사건 때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떠한 죄를 과거에 지었냐 하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물 끊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음욕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땠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첩 이 비라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혼내고 어떻게든 너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죽기 이전에 지금 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가 탁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건 때문이다. 너의 장자권이 박탈된 이유는 이 사건 때문이다. 죽기 직전에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딱 지었을 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가 그때가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책망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근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마치 용납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 르우벤은 그러한 경험을 한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혼냈으면 오히려 바뀌고 이럴 수 있었는데 아버지 혼내지 않는 겁니다.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냥 살라.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놔두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청년의 때 물 끓는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잃어버렸고 탁월함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이 말을 딱 듣고 회개를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정욕적인 사람이다. 내 이것에 죄가 잘 끌린다. 이것을 깨닫고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 죄에서 빠지지 않으면 이 르우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잃었지만 또 탁월함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제 야곱은 이제 둘째와 셋째 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부터 7절을 보면 전혀 축복 같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을 저주하는 이유가 이들의 분노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또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냐 하면 자신의 동생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 너무 분노에 치밀어서 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굉장히 잘 맞는 형제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로 만약에 MBTI 검사를 하면 유형이 너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하면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잘 되는 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이들이 분노가 막 끌어올랐을 때 오히려 마음이 합해서 이들이 같이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끌어오는 그 사람에게 함께 연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분노가 끌어올지라도 그렇게 분노 끌어오는 자와 함께하면 너희도 같이 망하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7절에는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이 말은 뭐 축복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혈기를 부리지 않고 흩어져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뭉쳐있으면 분노에 휩싸여서 나쁜 짓을 하겠지만 흩어지면 이 분노가 이렇게 오히려 다른 걸로 좋은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장자 르우벤은 청년의 때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를 부리는 바람에 장자권이 이제 자신들에게 넘어왔는데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이 넷째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10절을 보면 이제 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로는 이제 정확하게 해석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유다지파,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영적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 하면 유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도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한 번 이 야곱의 집을 떠난 적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살고 또 다말과 이렇게 동침하면서 죄를 지은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시 돌아왔을 때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어떻게든 그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 새 사람으로 산 유다에게 결국 영적인 장자권이 넘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축복하시고 좋아하시냐면 정결한 자와 참된 회개를 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정욕과 분노에 휩싸여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탁월함도 뺏기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넷째는 자격이 없지만 그 가운데 참되게 회개해서 결국은 그 영적인 축복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영적 장자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말은 구원의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1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의 길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없으면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라지면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에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을 사자와 포도나무로 결국은 축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자는 한 번 딱 움켜지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그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 뜻대로 결국은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절대 세상으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결국 예수님 믿는 그 가운데서 또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포도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성공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높아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잠시 떠나고 싶은 청년일 때 잠시 떠났다가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을 때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자발 톱으로 이렇게 끌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뭔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을 사자발톱으로 그 열매 다 떨어뜨리고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린 예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이미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다.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딱 붙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참 포도나무에 딱 붙고 있으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매주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온종일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는 다시 6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주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고 결국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참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약해진 상황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면 우리는 힘없는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우리도 힘을 잃는다. 그러나 교회가 힘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때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함에 은혜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결국 우리도 어떠한 힘든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각자의 기질과 은사에 맞게 땅을 분배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보면 13절을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안쪽에 지파가 되어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어떠한 땅을 분배받느냐 하면 평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들은 형제라서 이제 가까운 곳에 평지 땅을 분배받는데 이들 이 평지 땅을 분배받는데도 이들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불론 같은 경우는 평지 땅에 살지만 해변까지 개척해야 되는 개척 정신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갈 같은 경우는 우직하게 양들을 섬기며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와 양은 섞일 수 없습니다.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갈은 그 양우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 우직하게 섬겨야 너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부터 베냐민까지 또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절에 갓은 앞으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이제 군대의 추격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감하게 싸워야 복을 받습니다. 추격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면 너희가 이 갓이 결국은 추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아셀은 굉장히 좋은 땅, 해변에 굉장히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자신이 가진 그것으로 남을 베풀고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많이 준 사람은 아셀 지파, 아셀이 받는 축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 또 힘없는 자들을 위해 쓰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면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위로를 하면 이 납달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막내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서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결국 베냐민은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 그라 못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성숙해지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저녁이 되면 옮긴 것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성숙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기질과 은사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에 맞게 축복을 하시고 결국 또 그에 맞게 나중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에 맞는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과 은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결국은 그에 맞는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진로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만약 스불론처럼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뭐 이사갈처럼 우직하게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갓 지파에서 있어서 막 용감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그냥 아세 지파에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도 맞지 않는 옷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있어야 위치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우리가 가진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니까 또 우리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잘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위치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 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담장 넘어 뻗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할 때 야곱의 축복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어서 축복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보면은 이 야곱의 축복의 가사가 오늘 보면에 야곱이 요셉에게 했을 때 했던 그 축복을 가지고 가사를 적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이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아무리 가뭄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물이 계속 공급되어서 가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가지가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모든 고난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서 받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또 노예로 갔을 때 그때 막 믿음을 지키려고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위대한 사람이 되고 결국 마르지 않는 축복을 지금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바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요셉은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에 힘을 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한 일이라고는 그냥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하늘의 복과 또 아래의 샘의 깊은 세계의 복을 주셔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그러한 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셉은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말씀만 붙들었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가지는 담장을 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요셉처럼 그냥 말씀만 붙들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은 결국 고난을 이겨서 받게 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요셉이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 열매로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요셉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열매는 따먹고 싶어 합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로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요셉처럼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마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받고 이럴 때는 하지 않으니까 축복만 원하니까 결국은 말라서 축복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147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열두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다 전해주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백성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죽어서 거기에 합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야곱에게 축복받은 아들들도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다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무 길이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걸어갔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가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고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모두 믿음의 조상들, 승리한 자들을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축복의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잘 깨달아서 참 요셉처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참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냈고 믿음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덧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